2016년 설 명절 연휴에 만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골방의 명리학을 광장으로 끌고 나온 분이죠. 음악평론가 강헌 선생님과 함께 명리, 운명을 읽다 만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명리학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강헌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도 살짝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명리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건강상 그 좋아하는 술 대신에 의사 선생님이 글쎄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복음처럼 들으시고 와인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와인 전문가가 되셨고요. 또 와인 클럽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아하면 막 끝장을 보시는 그런 기질을 타고나신 것 같고 그 당시에 아무래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임상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그런 셈이죠.
네.
아, 사실 그런, 일단 뭐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하면, 저도 이제 명리학 공부하다 보니까, 아, 내가 왜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저는 뭐든지 하나 궁금해 빠지면 일단 그 관련된 책부터 달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해도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강단도 많이 쓰는데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제 제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네, 타고난 기질.
네, 기질입니다. 네. 그게 참 너무 또렷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그렇지. 내가 또 분명히 월급 받으면 분명히 그만둘 거야. 뭐 이런 이제 뭐 답답할 거야. 뭐 이제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말씀 우리 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팔자에도 없는 것 같은 술집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이게 참 웃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 명리학을 공부할 때인데 흔히 이제 큰 그 명리학자 되려면 먼저 물리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 글자가들이 임상을 한 몇만 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저는 뭐 이것이 제 직업이 아니니까 네. 끝까지는 할 수 없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클럽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또 이상하게 또 그 술집이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 사회에서 좀 이른바 상류 사회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대로 바뀐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평생 가봐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들이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놀랐던 게 그런 분들 중에 꽤 다수가 다 사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다라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네. 아니,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아, 그래요?
네. 주로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의 삶을 사시는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아는데 뭐. 몇 살 되면 정년 퇴임할 것이고. 그 뒤에는 또 뭐 연금 받으면서 이렇게 살 것뿐 아닌데 그걸 왜 궁금해 합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
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평탄한 또 평탄하고 조화로운 어떤 그런 네. 삶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이 또 저한테는 제 스타일의 또 임상의 기간이었던 거.
네.
그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것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검사 출신으로 이제 대기업에 이제 막 임원이 되신 분이 있는데
네네.
저는 사실은 현직만 알았지 전직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검사나 경찰, 법조 이런 쪽에 계속 하셨으면은 굉장히 그 큰 뜻을 펼칠 수 있었을 텐데 왜 기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뭘 잘 모를 때예요. 나 검사 출신이야.
그래서 늦었네요.
그래서
한 말 늦었네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럼 내가 그게 계속 있을 걸 그랬나? 근데 그러셨는데
네.
나 안 그래도 이렇게 기업으로 옮기고 나니까
예, 예.
좀 너무 힘들어. 힘들다.
그럼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국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건가요?
예, 그런데 예, 그런 이제 네. 원국의 기원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신 거죠.
네. 책 속에 보면 이제 원국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것도 말씀하시는 게 음양이 고정된 게 아니다. 변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원국표랑 이렇게 참고하게끔 자료가 있는데
네.
음양 오행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음양은 뭐고 오행은 뭘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음양과 오행은 이 명리학이 아니라 모든 동양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뭐 이게 명리학이든 한의학이든 풍수지리학이든 뭐 다 이 음양 오행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음양 오행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음양하면 아 어두운 거가 밝은,
네.
밝은 거는 좋은 거고 어두운 거는 뭔가
안 좋은,
안 좋은 거. 네. 남자와 여자.
예, 네, 맞아요.
뭐 혹은 뭐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
아하.
높은 것과 낮은 것.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대립적인 어떤 개념으로 사유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유는요, 좀 서구적인 관점의 사유죠. 네. 선과 악,
네, 네,
악마와
네, 네.
천사. 그런데 네. 놀랍게도요, 동양의 사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얼핏 생각하기에 동양은 굉장히 정적이고 서양은 동적일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은 뭐냐면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든 모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자, 한밤에 어둠으로 계속 있습니까? 아니죠.
밝아집니다.
점점 밝아집니다. 양이 되고요. 예. 그 양이 또 한낮을 지나면서 다시 서서히 그 양의 기운을 떨어뜨려가면서 저녁이 되고 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밝음이냐 어둠이냐가 아니고요. 밝음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 속에 어둠이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지금 밝아 보이는 것도 곧 어두워지고, 어두워 보이는 것도 곧 밝아진다.
네네.
이런,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려는 그 우주의 본성을 설명한 말입니다. 오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행은 뭡니까? 목화, 토금수, 저, 이 글자 그대로 나무, 불, 땅, 뭐, 쇠,
네.
물입니다. 서양에서는 사원소론, 탈레스의 사원소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왜 오행이라고 했을까? 오 물이나 오 채나 오 질이 아니고 왜
아.
오행? 그 우리가 행이라는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거잖아요.
네. 운행 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아, 네네.
왜 행이라고 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서양처럼 딱 고정된 다섯 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목이라고 했을 때는 나무가 아니고요. 나무의 기운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무의 기운이면 계절적으로 따지면 뭐죠? 봄의 기운입니다. 화는 불이 아니고 불의 기운, 여름의 기운이에요.
네.
그래서 그 목의 기운이 화를 화의 기운으로 바뀌고 화의 기운이 토의 기운으로 바뀌고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으로 바뀌고 금의 기운이 겨울의 기운인 수로 바뀌고 하는 이렇게 해서 순환하고 상생하고 상극하는 이런 굉장히 입체적인 운행의 그 틀을 오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 서양식 서구식으로 생각하면 아 오요소 다섯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뭐 ABCD
이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운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동양의 그 관측 가장 기본적인 음양 오행이라는 이 말 자체에서부터 이것이 동양의 관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뭐랄까 액티브하다고 그럴까요?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똑같이 이 개념을 인간의 삶에 대입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와 이제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달도 차면은 기운다고. 네.
맞아.
잘 나간다 싶을 때
바무 11홍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네.
조심하고 겸손하고 자중하고 또 힘들 때 이제는 뭐 좋아질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명리학의 주요 개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관련된 퀴즈 드릴게요. 정미 씨.
네. 명리학에 나오는 용어로 오늘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했을 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을 그 집의 네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인데요. 이 기둥마다 두 글자씩 모두 여덟 자로 나타내므로 요곳 팔자라고 우린 말을 합니다. 역술가에게 가면 이것부터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운명을 보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이것, 이것 팔자, 이것 단자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주, 2번 오주, 3번 우주.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지금 보내주세요. 이것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사주, 2번 오주, 3번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돌베개에서 펴낸 명리, 운명을 읽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응답하라 1994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김성균, 도희의 노래 보내드리죠. 운명.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음악평론가 강원 선생님과 명리 운명을 읽다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뭐 음향과 오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글쎄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야 할 용어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그 음양과 오행은 바로 이 명리학의 출발점이자 공학적인 귀결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이 우주의 원칙을 이제 조금 조금씩 인간의 언어로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명리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뭐 편재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런 우주의 개념을 인간의 삶과 욕망에 대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십신을 열 가지의 성격을 해서 십신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오행 간의 관계에서의 뭐 합과 충이라든가.
네.
또 이제 이러면 뭐 영마, 도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영마살이 꼈다.
도화살이 꼈다.
뭐 무슨 귀인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크게 명리학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부차적인 개념으로
네.
이제 십이운성과 신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귀인과 살들을 각종의 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제가 아까 모자란 것과 넘치는 건 얘기했고 물러남과 나아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물러남과 나아감에 대한 얘기는 결국 이제 타이밍인데 이것이 이제 이 개념 바로 대운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대운이 들어왔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좀 틀린
맞아.
말이에요.
아, 그래요?
대운은 늘 있어요. 늘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과연 이제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그 대운인가 아니면 나의 기운과 좀 반대편에 있는 대운인가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 대운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그 원국은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바뀌지 않죠. 그러면 태어난 그 운명대로 사람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운은 뭐냐 하면 그 태어난 원국 말고 10년마다 바뀌는 나와 관련된 우주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드라마틱하게 이 원리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네.
대운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요즘의 명리학에 있어서는 이제 명리학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을 언니들 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가 명리학의 얼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꼭 어디 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자, 죽이면 보자. 이러면서 이제 뭐 중얼중얼거리면서 외우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 다 같은 분들이 주문해두듯이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음양오행의 그
예.
원칙을 우리 이제 지상의 룰로 이제 환원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간과 지지.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글자대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네.
이제 우리 모든 우주의 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든지 우리 어떤 하나의 행동이든지 어떤 물건에는 다 이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것이 이제 또 동시에 동양에서는 역사, 시간의 단위가 되죠. 우리가 올해 병신년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병신의 병이 위에 먼저 나오는 병자가 천간이에요.
네, 네.
뒤에 나오는 신이 지지입니다.
그러면, 그럼 먼저 이제 천간이 앞에 오고 지지가 뒤에 네, 붙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10개하고 네. 천간이 10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다음에 지지는 우리가 이제 12개의 띠로도 더 익숙하죠. 동물, 뭐, 쥐띠, 소띠라는 그게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입니다.
네, 네.
그럼 이 10개와 12개가 다 짝을 지으면요. 예. 한 바퀴 딱 60개가 나와요.
네.
갑자로 시작해서 개해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한 바퀴 도는 것을 환갑이라고 하죠.
네, 60갑자.
네, 그래서 60갑자라고 아. 합니다.
네, 네, 네. 그렇군요.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합과 충에 네.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이미 제가 음양 오행을 얘기하면서부터 이 동양이라는 게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격렬하게 네. 움직이는 다이내믹한 개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다이내믹한 개념을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 합과 충입니다.
네.
이제 이 오행 사이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힘과 또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려는 어허. 기운이 있습니다.
네.
가령 나무의 기운은 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면 땅이 필요로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나무의 기운인 갑은 땅의 기운인 기토와는 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그 아주 강력한 쇠가 쇠로 만든 도끼가 그 나무를 찍으려고 하겠죠. 이 둘은 굉장히 충돌의
충이겠네요.
관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합과 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일으키려는 힘과 또 서로 부딪혀서 경쟁하려는 힘을 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하면 아 그럼 합은 좋은 것이고 충은 나쁜 거네요 라고 얘기를 또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합도 그냥 오로지 그 가장 그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어야지 끊임없이 합만 하다 보면
네.
도대체 정체성도 잘 모르겠고 이런 거죠. 어떤 남녀 커플이 있는데 아무리 둘이 사랑한다고 24시간 내내 사랑만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와야 되고 또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렇듯이 합도 동양에서는 일단 지나친 것은 모지라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네.
충 또한 그 자체를 보면 아 뭔가 공격당한다. 내가 제압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나무가 도끼로 벼려지지 않으면
네.
또 훌륭한 대들보가 되거나 이런 더 좋은 더 발전된 영역으로 진행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절한 충은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고 더 개념이 확장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과 충의 개념이 있음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음양과 오행의 개념이 훨씬 더 다이내믹해지고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네.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리학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든가 네.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지지, 열두, 십이지지에 네. 대해서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글자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글자에 맞는 22개. 동물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외우고는 있는데.
아, 그래요?
네네.
동물 몰라도
돼요.
네.
자축인묘 이렇게 네. 그건 외우는데.
그리고 이제 음양 오행의 변화를 설명하는 합과 충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22글자가 정말 이제 기본이 되는 글자였군요.
네.
오늘 퀴즈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 4주를 뽑을 때는 생년 월 일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월 시까지요.
네네. 네. 그런데 생년 월까지는 아는데 시간 예. 모르는 경우, 정확히 모르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예.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건가요? 사실은?
실제로 알고 있는데 틀린 경우도 있어요.
아,
왜냐하면 아무튼 이전에는 그런 시간에 대한 또 이렇게 그
그렇죠.
병원에서 안 넣는 경우도
네네.
있었고
뭐 어스름력해 넣는다.
네, 뭐 보통
닭이 울었다.
소염을 줄 때 뭐 이렇게 딱.
네네. 맞아 맞아.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이제 그 계절을 따져 보면 대충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낮아 오전인지 오후인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있다. 그죠?
그런 게 참 드물긴 한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러니까 생일은 어떻게 간신히 생겼는데, 그래서 어머니라든가 그 어머니 그 이 아이를 출산할 때 있었던 가까운 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싫어할 길이 없죠.
그렇겠네요.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시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아주 어리지 않으면 적어도 한 30대 중반 이후 정도의 나이가 있으면 그때까지 살아온 데이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적용시켜서 시를 추출해내는
어머나.
그렇게 해서 시를 만듭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여동생 같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무 날 아무 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아무리 봐도 이 시가 틀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야 아무래도 내 어머님이 잘못 기억하신 것 같다. 그래서 오시가 아니라 미시가 정확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사주 볼 때 음력으로 봐요, 양력으로 봐요. 어떻게?
저는 그 음력이나 양력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양력 생일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음력 몇 월 며칠이라 놓고 이게 윤달인지 평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그 양력이 훨씬 그 좋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주에 쓰는 것은 양력도 음력도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절기력입니다.
절기력.
절기력. 우리 입춘 뭐 입하 뭐 입동 있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이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그 동양사회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음력보다도 이 절기력이 굉장히
그렇군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설날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으로는 음력 1월 1일이 새해를 여는 날이지만
네.
명리학에서는 새해를 여는 날은 양력 설 양력 1월 1일도 음력 1월 1일도 아니고요.
예.
입춘 절기일입니다. 절입일입니다. 입춘.
입춘이.
네. 그러니까 보통 한 2월 6일이나 7일쯤 되겠죠. 지금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입춘이 언제나 그 새해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죠. 요즘 또 보면 사주 하면 또 궁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정민 씨 궁금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이 안 됐어. 뭐 이런 얘기나 아니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궁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뭐 찰떡궁합이다 이런
맞아.
얘기도 있잖아요.
쟤랑 만나면 딱 잘 맞아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도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제자들이 결혼을 앞두고 와서 궁합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저 그럽니다. 그거 너 둘이 잘 알겠지.
너
둘이 제일 잘 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저는 기본적으로 명리학에서 궁합은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것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전들을 보더라도 명리학의 고전에서는 궁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리학에서는 중요한 영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요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 이런 얘기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남 선생님이나 구 선생님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네.
마치 그 궁합이라는 정말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막 이상한 애가 하나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남편 잡아먹었다는 둥 뭐 이런
네, 네, 네,
그
네. 네.
정말 인격을 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게 궁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이런 거야말로 혹세무민하는 잡설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굳이 명리학이 커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네. 서로의 성격을 좀 더 이해하는 거.
아.
네. 어차피 다르잖아요. 일단 성별이 다르고
네.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우주로부터 받은 부여받은 명이 다른데
네.
어떻게 이게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면 아 그런 타인 그런 어떤 자신한테 밀접한 타인을 어떻게 좀 더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약이들 앞으로 예상 문제의 예상 문제지.
네네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아하. 어떻게 네가 생각하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겠는가.
네.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찰떡궁합이네 뭐 누구와 누구를 잡아먹을
뭐
누가 누구를 잡아먹을 무슨 야 이거는 정말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 지금 명리학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그 케이스를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이해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좀 달라졌다는 얘기 좀 듣지 않으세요?
아, 예.
마음이 좀 넓어졌어 뭐 이런.
사실 제가 쓰러진 뒤에 저를 알던 사람과 쓰러진 뒤에 저를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딴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한 또 제가 그 강좌를 이제 한 3년쯤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제 제자들이 많이 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렇게 디프리도 매일 하고 이렇게 꼭 그 MT를 갑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물어봐요. 명리학을 하기 전에 나가고 난 뒤에 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궁금하죠.
네. 네.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
주로 두 분 나이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관심 있는 분 중에.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이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스스로를.
특히 가까운 가족, 예. 직장의 동료가 나한테 왜 저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네.
아, 용서 끝까지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용서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지를 이해하니까 특히 이제 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분들하고 네. 너무 힘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참 굉장히 좀 너그러워졌다. 그래서 좀 그 너그러지다 보니 삶에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네, 아무래도 화낼 일은 좀 확 줄어들긴 네.
맞아.
예, 예. 음양오행 그리고 사주팔자와 합충까지 명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밖에도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몇 가지 더 있지요.
너무
많아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그 얘기해야 되는 개념은 저는 그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컨텐츠 갖고 있어도
네.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때는 사실은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필요로 할 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시간에 쫓겨요. 지금 사이는 뭐 흔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뭐 관직에 나아갔다가 다시 물러나서 쉰다 하죠. 요즘 직장에서 쉬면 바로 책상이
맞아요.
없어지는
없어져요.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시간에 쫓아 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오로지 앞으로만 그냥 질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참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적인 시간 단위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그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재편하고 자기의 질서 속에서 다시 한 번 재편하고 시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삶을 제일 풍요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누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가? 시간이 나의 주인이 되는가? 내가 이 시간이 주인이 되는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명리학이 좀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시기를 그 10년 단위의 운을 대운이라고 한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운 같은 것도 따로 있어요?
세운이나 연운이라고 합니다.
네.
세운.
예, 그러니까 10년 단위를 대운, 네. 5년 단위를 소운, 1년 단위를 세운, 그리고 월 단위를 원운, 1 단위를 일운이라고 합니다.
운이 다 있네요.
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할 말은 다 있어요.
예, 저는 아침에 나면 오늘 일단 무슨 날인가부터 봅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날이셨죠.
두 분을 만났으니까 좋은
네,
날이죠.
네, 네.
그렇죠. 굉장히 힘든 날입니다. 아침부터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힘든 그 너무너무 그 정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평가 인정을 받는데 너무 네. 힘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힘들어, 내면적으로 너무 이제 그 트라우마나 이런 또 그 또 가족 간의 알력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네.
한 6개월 동안은 매일같이 그거를 뭐랄까 팔로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도 잡아드리고, 이런 연할견을 수술해. 가급적이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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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하시고, 이날은 좀 쉬시고,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그 정말 너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경우에는 이론까지 필요하지만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저는 세운까지만 연운까지만 보는 것이 낫지 안 그러면 매일 그 들이다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세운이 좀 나쁘다고 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좀
아니 5년 나쁜 동안 세운은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니 올해 딱 들었는데 왜 사람이 봤을 때 자기가 제일 걱정되는 것만 딱 보이잖아요. 올해 예. 운세 이렇게 보면.
흔히들 보면 좋은 운세 나쁜 운세인데 그런 거 없거든요.
네. 네.
이런 겁니다. 이른바 자신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운세일 때는요. 그게 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읽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기운을 이렇게 그 제어하는 기운이 나쁜 운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사람들이 뭐든지 좀 조심하게 되고요. 신중을 기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좋다 나쁘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할 네, 수가 네. 없는 것이죠.
네.
저 해마다 항상 이제 연초가 되면 같이 자기가 이제 뭘 보러 가는데 네. 쫓아만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언니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은 굉장히 맹신하는 그 네. 이제 도사님을 찾아가는 언니인데 올해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용한 데가 있어서 가려고 했더니 저희는 주일에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집이. 그래서 깔깔거리고 한번 웃었던
유모집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약을 안 받는다.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종교든 학문이든 네. 무엇이든지 간에 맹신은 위험합니다.
기본이 되는 글자가 선생님 22글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선생님의 그 사주팔자가 그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 선생님은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어려워요, 너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똑같은 글자 사주팔자를 보고도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잘 풀어주실 것이고 아니면 네. 아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맞아. 네. 같은 사주로 해석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리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물인데 뭐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그걸 누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이겠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핵 아니겠습니까? 핵.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 해석의 여지와 쓰임새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그 넓다고 하더라도 그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뜻은
네.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군 선생님 지금 딱 봐가지고는 이해를 못하시죠. 아무것도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게 어렵게 네. 느껴지더라고요. 네.
조금만 공부하면요. 아까도 말하지 않습니까? 22자밖에 없다고. 근데 이 22자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51만 8,400가지입니다.
네네.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재밌어요. 이게 가장 적은 표본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양상이 펼쳐진다라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오행 중에서 또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굉장히 과다한.
그럼 어떤 거예요? 겁니다. 좋은 건가요? 수하고 목이 강하다하면은.
그럼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수의 오행상으로 수의 기운은 제 십신상으로는 재성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은 관성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재성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재물운을 말하는 것이고 관성은 이제 관지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성은 재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는 여성, 여자, 이성을 의미하고 또 이제 재주,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혹은 또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관성은 이제 관직, 옛날에는 관직인데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명예, 건강, 그리고 공적인 어떤 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른바 종합해서 말하면 수재성과 목관성이 많은 신약한 명식이 됩니다. 한 줄로 줄이면. 이제 수의 재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제 상상, 상상, 지식, 네? 상상력, 혹은 공상과 망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재성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와 관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말하고 또 목의 관성이 있다는 것은 좀 자존심과 명예심이 굉장히 좀 높아서 좀 현실적인 것들의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금의 식신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이 식신은 글자 그대로 이제 먹는 것, 의식주에 강한 것이면서 예술적인 어떤 취향,
네네.
또 낙천적 기질,
네.
그리고 의지박약 이런 데 해당합니다.
의박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금의 기운이 사실상 과대한 수의 기운에서 식혀져서 사실 이 금식신의 기운이 굉장히 저는 활성화된 왜냐하면 금이 쇠가 물에 식혀지면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저의 과다한 수의 기운이 금을 반짝반짝 쉽게 빛나게 조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신의 힘으로 이렇게 제가 결국은 세상을 살게 되었고 저한테는 화의 기운이 거의 없습니다. 저한테는 화의 기운은 정인, 학문, 공부 이런 것인데 결국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도 그 공부가 저의 본업, 직업은 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30대 말 때 대운에서 이 정인,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정말 이때 제가 교수가 될 뻔한 제안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원국에는 갖고 있지 못했는데
네, 예.
대운에서 그 기운이 들어왔을 때 실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IMF 터지고 이래서 힘들 때라서 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네.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결국 못하게 돼요.
그렇구나.
다른 어떤 또 다른 제 저쪽에 다른 변수가 터져가지고
네네.
결국은 그 참 좋은 제안을 못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게 참 저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원국에서 그런 내 가지고 태어난 명 자체가
네네.
이 공부가 직업이 되는 것이 너무 미약하니까 운이 들어와도 거의 되었다가도 결국 나의 문제 때문에 이게 또 거절되는구나. 이런
선생님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정치가나 이렇게 좀 이제 바뀌거나 그런 많이 찾아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직업군에 따라서 음양오행 사주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역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집단군에 특별한 사주가 있나요?
지금 아주 엄청난 큰 범주로 보면은
네.
사실은 뭐 방금 남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유사성들이 그 동일 직업 안에 있을 겁니다만은
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정치나 사업을 한다더라도
네.
그게 하는 사람들의 기질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당장은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하다 그러면 끼리끼리 논다 그러는데 친구 중에서 안 좋은 애도 있으면 좀 잘라내려고 그랬더니
네, 본인이 우주로부터 받은 총 질량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면 글쎄 아무래도 좀 명을 운행 운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명리, 운명을 읽다에는 명리학에 대한 주요 개념부터 그 원리, 사주를 보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좀 일반인들도 명리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주요 개념만을 짚어드렸는데요. 이 책 곁에 두고 나를 좀 스스로 탐구하고 싶다 이런 분들 지금 드리는 퀴즈 잘 듣고 정답 보내주세요.
사람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했을 때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을 그 집의 네 기둥이라고 보아 붙여진 명칭입니다. 각 기둥마다 두 글자씩 모두 8자로 나타내므로 이것 팔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주, 2번 오주, 3번 우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강원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명리, 운명을 읽다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들어봐야 할 텐데요. 강원 선생님의 핸드폰 컬러링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분명히 좋아하는 곡이실 네,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곡의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야. 네, 어떤 곡인가요?
네, 네킹콜이 부르는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 노래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네. 제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나 했더니 이건 사실 연애의 얘기거든요. 밀당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데 여자는 계속 이러는 거죠. 글쎄 아마도.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바로 이제 대운에 관한 얘기가 아닐까. 여자분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꾸
밀어내는
밀어내면요. 결국 그 남자도 떠납니다. 그것도 적당히 해야지.
네. 네. 강원 선생님의 추천곡. 저도 이 곡 좋아해요. 네킹콜의 키사스 키사스 키사스. 아마도 보내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음악평론가이자 명리학 전문가이신 강원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계략적인 명리학의 주요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명리학을 통해서 내 운명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게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
이제는 실현을 해야죠. 자신의 네. 존재를.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을 포함한 모든 자기가 속한 사회에 기여도 되며 자신의 존재도 실현하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고 실현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냥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 찾아야 돼요. 하지만 더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해야 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뭐 조금 하기 싫은 마음이 있고 내가 조금 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하더라도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꼭 이걸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결국 자신의 정말 이걸 선택하는 거 그게 아마 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운명에서 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결국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인간이 그런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지닌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존엄하면 그 타자도 앞에 있는 사람도 존엄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존엄성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사물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때 어쩌면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10조가 얘기하는 우리가 행복을 모두 더불어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명리학이야말로 공화정의 철학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주를 담고 있는 학문인 명리학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은 그야말로 명리학에 대한 맛만 좀 살짝 봤습니다. 더 궁금한 분은 명리, 운명을 읽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훈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네. 글쎄요. 올해는 또 색다른 계획 세우고 계세요?
네, 올해는 아마 제 참 생애 가장 최고의 출판 책을 내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또 나오나요?
네, 예. 네, 이 명리학 운명을 읽다가 아무래도 이제 기초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예, 예, 예. 네.
이제 심화편에 해당하는 쓸 또 내야 되고요. 또 작년에 냈던 전북과 반전의 순간에 또 속편도 내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올해는 장편 소설을 한 건 제가 발표를 여름 때쯤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음식, 명리학, 네. 소설 이렇게 세 권이 한꺼번에 나오는 새해가 되겠네요.
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후면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을 맞게 되어 설 명절을 준비하는 애청자 여러분께 선생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아, 새해는 병신년입니다. 이 병은 그냥 단순히 불이 아니고 태양과 같은 큰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은 그야말로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 원숭이의 아주 그 뛰어난 기동력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붉은 원숭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태양의 빛과 같은 큰 그 뜻을 가지고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네.
정말 활발하게 자신의 뜻을 펴는 한 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에 가족들 많이 모이실 텐데 서로 이렇게 좋은 덕담만 건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좀 제발 좀 뭐 그 가족 인간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처 입히는 질문들은
네. 네. 안 하시는 것으로 네, 하고 특히, 이제 덕담만 네. 건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어진 그 명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명리학에 대한 말씀 오늘 정말 흥미롭고 재미나게 잘 들었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퀴즈 정답 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네, 생년 월 일 실 나타내는 명리학 용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사주였습니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강원 선생님 그리고 남정미 씨 고맙습니다. 올해도 두 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가수 김광석의 노래를 통해서 철학을 이야기하는 책 김광식 교수의 김광석과 철학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끝곡으로 강원 선생님의 추천곡입니다.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 이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